더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근데 올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 미국 주식 순위를 봤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 됐어요. 이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 미국 주식들 탑5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더 전문적인 재무와 기업가치 분석을 하고 싶어서 이재영 회계사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이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영 회계사고요. 원래는 이제 스타트업 컨설팅이나 투자 쪽이 제 전문인데 제가 숫자를 보고 기업의 행간을 읽어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채널에서 별명은 조선제일검이자 재무 덕후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그라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고 3프로TV도 자주 나오시고 제가 참고로 머니그라피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출연 요청을 받고 제 조건이 하나였어요. 이재영 회계사님이 위키피디에 한번 나올 수 있으면 저도 출연하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 오늘 하고 싶은 주제에 정말 딱 맞는 게스트 분이실 거예요.
네, 뭐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숫자 기반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희 숫자와 데이터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네. 정확하게 1월 1일부터 올해 네. 10월 31일까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을 순위별로 볼 수가 있어요. 1등부터 테슬라
역시
엔비디아
네.
팔란티어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리게티가 5등이에요?
5등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ETF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ETF는 빼고 개별 종목만 본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엔비디아는 오케이 우량주.
그렇죠.
나머지는 고 PER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위험 뭐 고수익 네. 주식
재밌는 주식. 약간 롤러코스터를 좀 타줘야 되는 회사들이죠.
그렇죠. 네. 네. 화끈한 주식.
네, 그렇습니다.
뭐 안정적인 거 모르겠어.
네. 네.
화끈하게 가자 이런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국내 주식은 네. 한국 사람들이 올해 뭘 많이 샀냐 그 순위를 봤어요.
네네.
근데 순위 보니까 1등 SK하이닉스,
오.
삼성전자, 신한지주, 메리츠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금융이 난리네요.
근데 한국 주식은 딱 보면은 네. 5개 모두 우량주들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주식들이잖아요.
믿고 사는 건데.
맞아요. 근데 왜 한국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면서 미국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적일까?
네. 서학개미들이 네. 야수의 심장입니다. 아예 뭐 10% 20% 할 거면 한국장 했지. 내가 뭐 적어도 한 두 배는 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놀랐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게 맞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숫자를 들여다보는 게 가장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1등부터 한번 네. 들여다보죠.
네.
자, 테슬라는 올해 무려 195억 달러를 매수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195억 달러요? 네, 20조가 거의, 넘는데 30조.
거의 30조.
네, 30조인데.
30조 원을. 네. 그리고 매수 금액도 있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에서도 압도적인 1등이에요.
압도적.
테슬라가.
그렇죠. 네. 당연히 한국 사람이 테슬라 사야죠.
그러니까 테슬라 참 너무나 좋아하는데
네.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만 딱 놓고 보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지만 올해 연초 대비는 13%예요. 시장 평균보다 네. 못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아쉬운데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네. 뭐 13%라고 하는 거는 테슬라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작년 말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작년 11월쯤에 대선을 했어요.
그쵸.
그때만 해 트럼프랑 사이가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막 올랐다가
그쵸.
싸웠잖아요. 싸우면서 쭉 빠졌다가 이제는 다양한 사업들이 좋은 궤도에 오르면서 요즘에 다시 회복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13%가 네.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중간에 끊어서 보면 아마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났던 걸로 그쵸. 저도 기억을 해요.
지난 6개월 놓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60% 올랐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네. 숫자로 살펴보면 3분기 실적이 최근 손익이니까 3분기 기준 매출액이 28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전동기 작년 3분기랑 비교해봤을 때는 한 12% 증가했고
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6억 불로 작년 대비 한 40% 감소했어요. 즉 영업이익률이 원래는 작년에 한 10.8% 찍고 있던 회사가 지금은 5.8%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진이 반토막 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시장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중국산들이 막 몰려오고 테슬라가 또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요즘 머스크가 막 약간 안 좋은 행위들을 많이 하면서 안티들이 많이 생겼어요. 안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제 이 반응이 잘 안 나오니까 가격을 조금씩 깎아야 돼요. 조금씩 깎다 보니까 판매량 그래도 조금은 늘어나거나 유지는 하고 있지만 마진이 자꾸 줄어들어서 손익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죠.
마진이 5.8이면 제가 알기로 현대차보다도
못해요.
많이 나신 걸
네,
알고 있어요.
못합니다.
네, 뭐 토요타보다 낮고.
맞아요.
보통 그 회사들이 한 9% 정도 난다고
맞습니다.
알고
9에서
있어요.
9에서 10% 네. 정도를 기준점으로 잘 되면 네. 10% 조금 높고 안 되면 10% 낮고 거의 이제 10% 고정인데 그래서 테슬라도 나름 전기차에서 10% 정도 마진을 남긴다는 건 잘한다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내연차랑 다르게 전기차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테슬라가 10%면 굉장히 잘한다라고 했지만 중국산의 경쟁에 이기지 못해서 점점 그 땅을 내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의외로 주가는 마진은 또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네. 실적 나오고 저도 야 영업 마진이 거의 반으로 깎였으면 주가 떨어지겠다고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오르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이젠 진짜 전기차 회사 아니다. 애써 그냥 이렇게 눈꾹 감고 이제 실적을 안 봐. 안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머스크가 발표할 때 실적보다 그 마지막 장표. 그래서 로봇은 언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로봇택시는 몇 대나 풀렸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현재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보다는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서비스, 내지는 로봇까지를 보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앞으로도 실적은 그냥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차 적당히 팔아.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려고 한다면 트럼프랑 더 심하게 싸워서 더 이상 로봇택시 못하게 됐어요. 내지는 FSD를 했던 사람들이 사고가 뭐 십중추돌이 났어요. 뭔가 이런 게 거대한 임팩이 있지 않으면 테슬라는 앞으로도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테슬라를 본 지 한 2년 됐어요. 네. 자율주행을 뭐 매일 써요. 근데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그 테슬라의 차량 시스템을 2년 동안 쓰면서 느끼는 거는 네. 아 나는 이제 다른 차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해요.
한국에서 타심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왜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그 네. OS에 너무 익숙해지면 야, 나 딴 거 못 쓰겠다라는 그 생각이 저는 네. 차에서 들어요.
어떤 점에서 드세요?
잘 돼 있어요. UI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UI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잘 배치돼 있고 그 자율주행 자체가 편하게 잘 돼 있어요. 그쵸. 내가 많이 걱정 안 하고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 높냐를 한번 재무적으로 따져봤거든요. 따져보면 시가총액이 최근 기준으로 한 2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73조 원 정도 돼요. 엊그제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2천조와 73조 정도이거든요. 따져보면 테슬라는 지금 3분기 동안 영업이익을 30억 불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돈 한 4조 원 정도 벌었으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40억 불. 해봤자 5조에서 6조 정도 버는 영업이익으로만. 그러면 저는 보통 이제 시가총액이랑 영업이익을 나누는 걸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퍼라고 하는 단기순이익은 환율 변동이나 어떤 특이사항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배수를 나누는 건 전 좋아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로 비교해보면 누적 영업이익 대비 345배가 나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 5.7배. 참고로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돈을 잘 법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의 뭐 60배. 그러니까요. 5, 60배. 네. 그 말은 쉽게 말해서 현대차 대비 테슬라의 주가는 60배
고평가되어
있다는 그쵸. 거죠.
근데 보통 생각해보면 5배에서 10배 사이의 배수는 시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저 회사는 지금 매출액이 피크고 서서히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면 보통 한 5배에서 10배 사이 나오고요.
그렇죠.
300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해봤을 때 제가 다 이제 계산기를 돌려봤거든요. 일단은 전체 이제 기업가치 예상치 중에 전기차 판매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배수는 아 이건 많이 해봐야 뭐 한 400조 찍어줄 것 같은데 지금 2000조인데 아. 2-300조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만 전기차고 중요한 거는 풀셀프 드라이빙 왜냐면 자율주행을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회사 중에 하나니까 그게 한 거의 1000조 정도 찍을 것 같고 에너지도 한 200조 정도 찍을 것 같고
에너지 잡수 좀 있으니까
그렇죠 에너지도 네. 이제 나름 이제 고성장하는 사업이고 네. 그 외에 뭐 로보택시 플러스 장기적으로는 로봇까지 팔아주면
근데 옵티머스.
로봇은 네. 옵티머스는 배수를 지금 측정할 수가 없어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로보택시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언제 의미 있는 상용화가 될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실적 발표 보면은 아직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양쪽으로 그런 것들을 좀 지표를 제시한다는 게 잘하는 왜냐하면 이제 아 우리 내년에 상용화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뭐 10만 대, 뭐 50만 대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재무장인들을 계산기 돌리기 좋겠죠 아 내년부터 프로젝션 하면 되겠구나 근데 보통 로봇 사업들 같은 경우 언제쯤 휴머노이드를 상용화돼서 얼마짜리를 팔겠다라는 제시가 없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우리 3만 불짜리 만들 거예요 가격까지 제시를 해주니까 그나마 머스크는 그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숫자와 타이밍까지도 어느 정도 제시해준다는 게 이제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발표하는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걸로도 유명하니까
못 맞추죠 못 맞추지만 안 맞춘 적은 없었거든요 가긴 간다
테슬라 혹시
주주죠
네. 네. 저도 테슬라는 꽤 오래전에 샀어요 네. 오래전에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딱 제가 보는 테슬라 주식인 거예요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우리 얘기한 네.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네.
이런 미래 사업 게다가 어쨌거나 일론 머스크라는 이 시대의 최고의 비전러리 중에 한 명에게 내가 돈은 일부는 투자하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쵸.
그래서 테슬라를 포트폴리오에 조금 갖고 있는데 추가로는 안 사게 되는 주식이 패스난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우리가 누구한테 이 회사를 설명하는데 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브랜드를 싹 지워. 그리고 어떤 회사가 있는데 네. 너희가 전기차가 메인 비즈니스야. 네. 근데 올해 실적이 좀 부진해. 그리고 미래 사업이로 좋은 게 있는데 아직 언제 상용할지는 몰라. 네. 그리고 CEO가 정치 한동안 빠져 있었어. 너 이 회사 주식 살래?
그러면 비호감이죠.
안 잔다 그럴 거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네, 네. 이렇게 압도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많이 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배후 시장이 엄청 크다는 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 기업들 중에 배후 시장이 그렇게 큰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이미 이뤄놓은 게 많고 뒷단에 열려있는 시장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여기 일단 압도적으로 크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자동차 뭐 끝났고 그 다음에 AI 뭐 소프트웨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뭐 이미 오픈 AI든 구글에 선반영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로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지금 1번으로 얘기하는 게 피지컬 AI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협동 로봇 만드는 회사는 너무 많은데 진짜 휴머노이드 형태로 완성품을 내고 있는 데는 아직 없단 말이죠. 물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 비전의 크기가 엄청 크고 두 번째는 주가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주가가 합당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100%가 아니어도 돼요.
그렇네.
10%만 믿으면 돼요. 왜냐면 그 호가를 주도하는 건 10%의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천만 명이 주주라고 치면 백만 명만 충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 중에 30조 원은 여러분들이 기여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호가를 영차 끌어올리니까 나머지 미국 주주들도 긴가민가 했다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호가창을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의 가장 큰 특징인 그럼요. 거죠.
아니 저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나 초기 단계인 걸 알 수 있는 게 지난주일 거예요. 그 미국의 또 휴머노이드 만드는 네오라는 스타트업이 역시 휴머노이드를 출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가격이 2만 불대예요.
엄청 싼데요?
그래서 네. 가격도 싸고 집에 와서 얘가 막 일을 하는 거야. 빨래도 개고 네. 설거지도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네. 아직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네. 그 회사에서 네. VR을 끼고 누군가 사람이 조종하는 거야.
껍데기만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한데 소프트웨어가 네. 완성이 안 됐네. 네.
그래서 그 회사의 설명은 데이터가 쌓여야지 알고리즘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자율주행이 잘 되는 것도 테슬라가 계속 다니면서 저 같은 사람 맨날 키고 다니니까 맞아요. 그걸로 길거리에서 데이터를 다 모으잖아요.
학습이 되죠. 네,
학습이 되니까. 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학습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얼리 어댑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끼고 집에 좀 들어갈게요.
알륜티어를 모집합니다.
아,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거 여기 누가 로봇이 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사람이 누가 다 보고 있는 거야 우리를. 아 이게 아직은 진짜 멀었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또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산 주식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이제 어떤 네,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어떤 노후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2000조라고 했는데 네. 미국에서 1등 하려면 몇 배 남았거든요. 엔비디아까지 가려면 7000조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아직 한 두세 배 정도 룸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저희 이제 녹화 기준으로 이번 주 아마 이제 이 영상이 업로드됐을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이번 주 말에 엄청난 이사회 투표가 있어요. 아, 일론 머스크의 네. 보상 패키지를 네. 승인할 거냐 말 거냐. 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얘가 1트릴리언 달러예요. 네. 네. 그래서 1조 달러면 1,400조 원 그렇죠. 정도가 되는 거죠.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네. 그런데 이 보상 패키지를 보니까 주가에 연동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주가를 어느 정도 맞출 때마다 보상을 줘서 주가를 8.5조 달러까지 올리면은 일론 머스크는 1조 달러를 다 받는 거예요. 네. 8.5조 달러면은 지금 엔비디아 거의 뭐 그렇죠. 2배까지는 안 되지만 훨씬 큰
5배, 6배 성장을 해줘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런 보상안이 있을 때 승인이 되면 주가 또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머스크가 열심히 일하 했구나.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교주님이시거든요. 교주님 떠나면 우리 종교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정치한다 그러지 마시고 네. 테슬라 열심히 운영해 주세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패키지는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게 어쨌거나 주가에 반영한 보상 패키지면
맞아요.
이 사람이 잘해서 주가 올리면 주주가 다 좋은 거니까
그쵸.
그럼 돈 더 드려.
그쵸. 네.
이거는 저는 페어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네. 기업이 어떤 현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니까
맞아요.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 12%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다 받으면은 추가 12%가 더 생겨서 24%가 되면
지배력이 엄청 강해지네요.
굉장히 강해져. 네. 그럼 이제 누가 자기를 밀어내기는 힘든 지배력을 갖는 거죠.
네. 정말 독재를 통해서 화성까지 가는 형태로 가는 그림이 다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엄청난 분위기는 사실 이거 또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네. 일론 머스크 하는 사업들 투자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 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스페이스X며 XAI며 그렇죠. 다 비상장 회사니까.
기다리는 사람 되게 많죠. 언제 IPO 할 거냐.
네. 근데 네. 일론 머스크 안 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이제 2등. 네.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아까 ETF를 빼고 순위를 매겼잖아요. 그렇죠. 1등이 테슬라고 엔비디아가 순위로는 5등이에요. 그 사이에 3개는 ETF예요.
아, 네.
근데 2등을 한 ETF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고.
아, 속쓸. SOXL. 아, 그거 인기 많죠. 네. 네.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사신 분들은 돈 많이 버셨을 거야. 반도체가 엄청, 너무 올랐으니까.
엄청 벌었죠.
엄청 다 축하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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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3등은 네.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
아, 그것도 많이 팔죠. TSLL. 네. 그것도 엄청나게 삽니다. 네.
그래서 그 ETF도 올해 한 여름쯤 샀으면 많이 버셨을 테고.
그럼요, 그럼요.
연초에 사셨으면은 아직도 마이너스 30%더라고. 이게. 왜냐면 또. 하도 떨어져가지고.
그쵸. 원래 두 배, 세 배 하는 게 이게 횡보하면 또 안 좋잖아요.
예. 네. 내려가는 것도 이만큼 내려가니까. 네. 네. 그리고 4등은 이제 건강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S&P 500 ETF.
최고죠. 최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엔비디아인 거예요. 엔비디아는 테슬라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주는.
그쵸. 돈을 네. 실제로 버는 기업이다.
그쵸. 지난 몇 년은 진짜 매년 실적 발표 때마다 주주들이 보면은 너무나 즐거운 실적을
계속 깜짝깜짝 놀라죠.
네. 네. 이렇게 번다고? 네. 역사상 처음으로 얼마 전에 5조 달러 네. 시가총액이 넘는 맞아요. 회사가 됐고 네. 올해 수익률 보니까 네. 연초 대비 50% 올라서 빅테크 중에서는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그쵸.
엔비디아가.
아, 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 5조 달러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천조. 이제 테슬라보다 두 배 반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 회사의 손익을 한번 보면은 2분기 매출액이 한 66조 정도 되고요. 네. 영업이익이 4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영업이익률이 60%.
와. 아까 테슬라 5.8%.
그러니까 겨우 5.8% 소중한 5.8% 모을 때 여기는 두 배 이상 가격을 이제 내고 이래도 살래? 이래도 살래? 해도 고객들이 계속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60%는 거의 그 정도 숫자고. 와. 또 주가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7천조 시가총액인데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이 지금 71조 정도 찍고 있거든요. 곱하기 2 한 140조 정도 찍는 거니까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한 49배수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배수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굉장히 고성장하는 IT 기업에 적용할 만한 배수예요.
네.
근데 아까 테슬라처럼 몇백 배 정도는 아니기 그쵸. 때문에 네. 이 정도 주가면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버페이스는 아닌 것 같네라는 느낌도 그쵸. 동시에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PR도 한 50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네. 이 정도로 빠르게 매년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한 60%는 성장하는
그렇죠.
기업이니까
네.
그러면은 이 정도 배수는 위험하다는 생각은 뭐 크게는 안 드네요.
그렇죠.
네.
지금도 2분기 기준으로 작년보다 56% 매출액이 성장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에다 나눴을 때 49배수야? 근데 매출액 2배 늘고 영업이익 2배수 늘면 그럼 뭐 또 한 30배수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더 정당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은데 다만 이제 아직 3분기 실적 나오기 아마 이 방송 나올 땐 3분기 실적이 나오긴 할 텐데
아니 그때도 안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맞네 네.
11월 말에 나와. 네.
맞아요.
제일 늦게 나와요.
맞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네. 또 키형짜리 느낌 혼자 네. 실적 발표가 제일 늦어.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S&P나 나스닥 지수의 구원자 같은 느낌이죠.
네.
모두가 힘들 때 아 다들 빅테크 힘들대 했는데 네. 짜잔 네. 실적 좋지로 하면 저희 나스닥이 확 오르는 약간 네. 그런 그림을 네. 몇 분기째 보여주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그래도 엔비디아가 작년 동기 2분기 대비 실적이 56% 성장하긴 했는데 직전 분기인 1분기에 비하면 6%밖에 성장을 안 했거든요.
전 분기 대비에서는?
전 분기 대비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해요. 전 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작년 동기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한 3, 4개 분기 동안 대략 10%대 중반대 이제 성장률을 보여줬어요. 작년 2분기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300억 불 350억 불, 390억 불, 440억 불. 거의 분기마다 한 50억, 40억 단위의 분기 성장이 이루어졌거든요, 매출에. 근데 2분기에는 440억 불에서 467억 불로 한 27억 불. 그러니까 4, 50억씩 늘어나던 게 한 26, 27 정도 억 불이 늘어나면은 기존보다 성장률이 조금 반토막 된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 이미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고점에 다다랐나? 약간 이런 의구심이 지금 1개 분기 있거든요.
AI 버블론에 그냥 기름칠을 막 하는
그죠. 1개 분기 정도 있어요. 3분기에 만약에 똑같이 만약에 그 다음에도 좀 성장률이 별로네 이러면 주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죠.
제가 기억나는 게 네. 작년에만 해도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은 전년 대비 100%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마진도 60%가 그쵸. 조금 떨어지니까 네. 물론 어마어마한 실적이지만
엄청나죠.
뭐야 옛날 같진 않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반 기업한테 저 영업이익률 60% 매출 성장 50% 하면 미친 기업이네 이럴 텐데
맞아요.
전 세계 1위 기업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전수성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거의 다 왔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게 엔비디아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젠슨왕이 했던 얘기가 올해 나온 GPU 이름이 블랙웰이고
네.
내년에 나올 GPU GPU 이름이 루빈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내년 말까지 네. 누적 매출이 지금 잡혀 있는 게 5천억 달러라는 네.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얘기한 게 1년 매출이 한 대충 한 2천억 달러 정도 그쵸, 되잖아요. 그쵸. 네. 그거 두 배가 넘는 금액이 내년 말까지 매출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게다가 거기서 무슨 말 했냐면 네. 지금 중국에 수출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쵸, 막혀있어.
그쵸, 그쵸.
중국은 0으로 쳤어.
네.
근데 5천억 달러면 700조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이런 거를 판다 그러니까 또 우리 지금 얘기한 성장이 느려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5천억 달러 팔 수 있는데? 라고 하니까 또 주주들은 또 야, 더 사자 막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희망론을 따져보자면 결국은 AI의 지금 초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15년, 14년 주기설이라고 해서 뭐 네. 인터넷 14년, 네. 모바일 네. 14년, 맞아. 지금 뭐 클라우드도 오고 있고 네. 어쨌든 네. AI가 앞으로 십몇 년 가야 되는데 네. 오픈 AI가 GPT 나오지 앞으로 한 3년 됐나요? 아직 한 10년의 우리 어떤 성장 곡선이 남아있는데 그쵸. 아직 초입이다.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의 이제 최근 분기 매출 중에 미국 매출 특히 뭐 싱가포르라고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싱가포르 사실은 다 싱가포르 법인으로 나간 거지 다 미국 회사에 대해 나간 거거든요. 아.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랑 싱가포르 매출의 비중을 합쳐보면 전체 매출의 90%예요. 우리는 아직 미국에만 팔아도 다 못 팔 정도로 지금 캐파의 한계가 존재하고
그 싱가포르 가는 거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 많던데
그럴 수도 있죠. 네, 일단 사업보고서상 우리는 99% 미국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90%니까 어차피 타국가로 갈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AI가 성숙화되면 그쵸. 전 세계 각국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데이터 센터 자신들의 AI 허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어쨌든 세계에서 1등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절반 이상 차지하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직 우리 신에게는 아직 남은 80-20%의 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나네.
특히 뭐 중국은 뭐 어마어마할 거고 네. 거기까지 뚫리면 아직 남은 시장이 많습니다가 엔비디아의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논리일 것
그렇네요.
같아요.
저희가 이제 AI 투자에 대한 영상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챗GPT 나온 지 3년 됐잖아요. 네. 이거를 아이폰이랑 비교해 보면은 아이폰 나온 지 3년 후면은 2010년도거든요.
그쵸. 그때 투자했어야죠.
2010년도에 돌아보면 스마트폰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런 똑같은 논리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크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두 번째 단점은 또 장치 매출이라는 거죠. 지금이야 신제품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기업들이 사가지만 이 주기가 점점 길어질수록 교체가 오래 걸리면 당신들의 매출은 반복적으로 안 나올 거 아니냐.
그치. 하드웨어 파는 회사들이 자주 하는 우려죠.
그렇죠.
네, 성숙되면 시장이.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단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그래도 이제 젠슨왕 회장이 항상 얘기한 게 우리는 플랫폼, 네.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간다라는 네. 형태로 이제 열심히 주장은 하고 있는데 네. 수익으로 보여준 적은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엔비디아의 또 두 번째 숙제이지 않나.
그래서 그 실적 발표를 보면은 하드웨어 매출과 솔루션 소프트웨어 매출을 나누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로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미미하니까. 아덜. 우리 아덜이란 좋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아덜로 이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아직은 이제 측정하기에도 너무 미미한 단위여서. 근데 아마 이제 지금이야 거의 1년 단위로 신제품이 나오고 있지만 맞아요. 점점 이제 교체 주기가 뭐 2년 3년으로 길어지면 지금도 뭐 쿠다를 베이스로 사람들이 이 무조건 이 안에 락인 되도록 구성을 해놓은 것처럼 그쵸. 그런 형태로 뭐 로봇을 개발하거나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우리에게 구독료를 내야 되는 형태로 아마 이제 사업 모델을 지금도 바꾸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그 GTC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예요. 네. 매년 하는 젠슨왕이 한 거의 2시간을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얘기한 거를 봐도 대부분은 AI 솔루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GPU 위에서 네. 말씀하신 CUDA 이제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반으로 돌아가는 각종 AI 솔루션들 뭐 통신 솔루션, 공장 솔루션, 로봇 솔루션, 양자컴 솔루션 어마어마하게 많은 솔루션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들어서 보면서 언젠가는 이제 GPU 판매가 지금처럼 일어나지 않아도 네. 어쨌거나 생태계를 낫기는 시켰어.
네.
그 위에서는 엔비디아 플랫폼을 써야 돼. 그러면 소프트웨어로 돈을 꽤 버는 기업으로 서서히 진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좋은 벤치마크가 요즘 애플 실적 발표를 보면은 네. 이제는 전체 매출의 30%나 서비스더라고요.
네.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쵸.
근데 서비스는 마진이 높기 때문에 그쵸. 영업이익으로 보니까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꽂히죠. 네.
거의 45%가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애플 주가 실적 발표 오른 것도 서비스가 잘 돼서 오른 게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애플은 소비자 대상으로 파는 서비스고 엔비디아는 기업을 대상으로 파는 그쵸. 서비스인데 서비스 시장이라는 거는 B2B가 더 큰 시장이니까
네.
이제 미래에 막 많은 기업들이 뭐 공장 운영도 AI로 하고 신약 개발도 AI로 하고 물류 최적화도 AI로 하고 회계 재무도 AI로 하고 그럼요. 막 이런 시대가 네. 오면은 네. 엔비디아라는 곳에 뭐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는 솔루션이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 많이 들어요.
글로벌하게 AI 반도체에서 90% 이상의 뭐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독점이잖아요. 근데 다만 그 점유율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뭐 브로드컴도 시작해서 전용 칩들을 만드는 회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그쵸. 있기 때문에 에이,
빅테크를 다 만들고 있고
그렇죠. 시장이 성장하면 할수록 아마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점점 내려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의 어떤 지배력이 없어질 거냐. 범용 칩도 필요하고 전용 칩도 필요하기 때문에 범용 칩의 지배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지배력이 유지된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통행세를 받는 거거든요. 애플도 그쵸. 돈 버는 거 결국 통행세로 받는 거잖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은 그쵸.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나쁘다라고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생리인 거니까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이렇게나 많이 AI 칩을 독점을 해서 오랫동안 범용 칩을 팔았는데 그렇게 락인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칩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일종의 또 통행세를 받는 거죠. 안 낼 거야? 수수료 안 낼 거야? 비즈니스 안 할 거야? 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앞으로 1년 내에는 가시적으로 우리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매출이 어느 정도라는 거를 보여줄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PC 시대에 통행세 잘 받은 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고
그렇죠.
모바일 시대에는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인 거고
그렇죠.
이제 AI 시대에는 그게 GPU네.
1등은 무조건 통행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네요. 네. 저는 엔비디아의 파워를 잘 보여주는 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네. 라고 인사하면 사는 게 당연한 예인데 그렇죠. 엔비디아는 GPU가 없어서 못 파니까 네. 사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개 숙여서 그 좋은 얘가 지난주에 그쵸. 잔스를 한국 와가지고
깜부치킨에서
네. 한국에 네. 26만 장 GPU를 팔겠다고 했는데 그걸 막 물론 한국이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네. 우리나라 GPU가 필요하니까 네. 경사죠. 경사. 근데 한국 언론에서 막 기사를 이렇게 쓰더라고. 젠슨왕의 선물.
선물.
근데 선물을 공짜로 줘요.
선물인데 돈 내고 사. 그것도 비싼 돈으로. 영업이익률 60%로.
그러니까. 네. 15조 원인가를 네. 내야 된대요. 네. 그래도 젠슨왕이 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엔비디아의 위치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메인스트림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가 있었나.
맞아요.
사실은 애플도 구글이라는 상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절대자가 이 시장에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가장 큰 시장이라는 AI 시장에서 이렇게 절대자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네.
구글 검색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의 2010년을 생각해보면 딱 맞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딱 들긴 하네요.
엔비디아 주식 있어요?
있죠. 네. 주식 모으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5년간 추가로 제일 많이 산 거는 엔비디아 같아. 네. 근데 이제 워낙 많이 오르니까 비중이 확 늘었어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실책을 하지 않은 이상 그냥 간다고 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인 거 맞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1등 테슬라는 좀 위험한 요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쵸. 2등 엔비디아 사신 분들은 다 정말 잘 사신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절대 모릅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어떤 성장성과 안정성의 밸런스 측면에서 보면 되게 좋은 회사인 건 맞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개별 주식으로 3등 네. 우리 아까 얘기한 네. 통행세 받는 모델을 잘하고 있는 네. 팔란티어.
팔란티어. 네.
팔란티어는 올해 약 70억 달러 정도를 매수를 했고 네. 수익률이 올해 약
140%.
140%. 모두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전 팔란티어는 없어요.
와 70억 달러 네. 100조가 넘게 산 건데.
엄청나게 샀어요.
네. 저도 없어요.
팔란티어는 왜 없는지는 우리 좀 이따가 네. 제가 여쭤볼게요. 네. 팔란티어는 올해의 스타 주식 1등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워낙 화제가 되고 AI와 엔터프라이즈가 만났을 때 우리가 짱이야. 이거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팔란티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그쵸.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팔란티어는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기업들이 사업을 최적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팔란티어라는 말이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내가 원하는 곳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마법의 구슬이에요. 팔란티어 호빗들을 보여줘요. 쫙 나오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겠다 이거죠.
네, 맞아요. 네, 딱 그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팔란티어가 잘한 사례들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 정부가 빈라덴 잡을 때
그쵸,
팔란티어가 네. 네, 쫙 정보를 보고 야 저기 숨어 있을 거야 해준 거고 또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유통회사들이 네. 물류나 재고나 이런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최적화해서 비용 절감해주는
그렇죠. 어떤 재고를 생산해야 되는지
맞아요.
판매해야 네. 되는지 네.
그리고 뭐 일도 더 보내야 되고 일도 덜 보내야 되고 이런
데이터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AI로 다 분석해주는 거고 그런 것도 안 돼요. 전력회사 데이터를 팔란티어가 분석을 해서 야 여기에 화재날 가능성 많아 요 전선을 지금 가서 바꿔야 돼 이런 것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워낙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매출이 뭐를 팔아서 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월정액이나 연정액제로 내야 그쵸. 돼 얘네 얘네들은
구독제로 그러니까.
내야죠. 네, 네. 그러니까 매출이 아주 안정적이에요. 네. 근데 아. 너무나 고평가되는
너무나.
네. 네. 그래서 저는 안 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1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아까 말했던 아. 엔비디아나 그러니까. 뭐 테슬라에 비하자면
너무 낮네요.
되게 매출이 10억 불 1조니까. 네. 근데 주가는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657조 원인데.
그러면 높네 삼성전자보다?
그쵸
높네
거의 요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삼성이 너무 좋아서. 근데 와우. 삼성전자 매출액이 300조 400조 이상 하는 회사 1년에 여기 1년에 매출액 한 4조 5조 하는 회사인데 배수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연환산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1년치 영업이익이 한 2.5조 2.4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650조니까 한 270배 정도 되거든요. 테슬라보다 조금 못하긴 하지만 여기도 엄청나게 높은 배수입니다. 아.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10억 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8%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럼 뭐 엔비디아랑 뭐 비슷하네. 근데 전 분기에 비해서는 14%로 엔비디아보다는 성장성이 아직 가파른 편이고요. 그리고 이 성장성이 되게 좋은데 이 회사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면은 전체 매출액 중에 미국 비중이 되게 큽니다.
아무래도 미국 정부 매출도 워낙 클 테고.
맞아요, 맞아요. 네. 10억 불의 매출액 중에 한 7억 3천 불 정도가 미국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아. 대략 한 뭐 70% 정도고 그 미국 매출액이 전동기에 비해 68% 성장했거든요. 전체 매출액 중에 미국 비중이 될 텐데 미국 비중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또 그 안에 이 회사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US 커머셜 매출이 3억 불 정도 되는데 그게 네. 93%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머셜 매출이라면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아요.
B2B 장사한 매출.
맞아요.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전체 매출액 중에 4대 5 정도 비율로 커머셜 매출액이 이 회사가 4억 5천 불 가버먼트 매출이라고 해요. 가버먼트 레비뉴가 5억 5천만 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이 회사는 지금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해외 갈 때 팔란티어 막 군사 생각하지.
네, 맞아요. CIA.
일반 기업들 생각하는 경우 잘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럼 저희 성장성에 한계가 있네. 왜냐면 가버먼트 매출액은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쵸. US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뭐 다른 이유나 다른 국가 진출하기 좀 어려울 거잖아요. 아무래도 정부 사업 중에 백화점이니까. 그래서 팔란티어는 항상 이제 거의 상단에 강조하는 게 우리는 커머셜 매출액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커머셜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93%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은 48% 성장했지만 US의 커머셜 매출액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말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지금 뭐 먹을 거 다 먹은 것 같은데 커머셜 쪽은 뭐 앞으로 먹을 룸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을 것 같죠.
네,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전체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커머셜 룸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고 공시 내용 중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이제 리메이닝 퍼포먼스 오블리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계약은 했는데 계약 기간이 보통 1년, 2년 단위로 끊어지거든요. 계약은 했는데 수익으로 받은 거 말고 남은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를 매 분기 공시합니다. 원래 이렇게 정기 고독하는 회사가 이런 RPO 이 숫자 변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1.37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뭐 2조 원 가까운 RPO가 있었는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2.42 빌리언으로 그 RPO 자체가 77% 성장했어요. 우리는 매출 늘어나는 속도보다 잔여 계약 금액, 즉 RPO가 늘어나는 성장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매출에 이게 선행 지표가 돼요. 왜? 계약 많이 했으니까. 그쵸.
계약은 끝났으니까 돈 받을 일만 남았어요. 그쵸. 이 금액이 이만큼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일부를 조금씩 띄워서 수익 실현한 게 매출액인 거고 RPO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성장률이 높을 것입니다. 이런 공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요즘 이런 엔터프라이즈 이제 기업 대상으로 B2B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 AI 요소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이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한편으로 보면 팔란티어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그런 면이긴 해요. 이제 영업을 해야 돼요. 한땀한땀 모든 산업군에 대해서 컨설턴트가 가서 사장님 저희가 당신의 영업을 본격적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우리가 뭐 뿅 하고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컨설턴트가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상주하면서 데이터들을 싹 분석을 해서 그 회사에 정말 인류 전문가가 하지 못한 어떤 데이터 맵들을 그려줘야 되는데 산업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플란티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뭐 군사도 전문가고 유통도 전문가고 제약도 전문가고 다 전문가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외부인들이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그걸 다 잘할 수 있나? 그게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챌린지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모든 다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니까. 직원도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CEO가 우리 직원 늘릴 생각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완전 소수정예로 그 업계 탑티어 인재만 탁탁 모아가지고 산업 세그먼트별로 OS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아 우리는 소프트웨어 파는 회사 아니다.
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아, 즉 그치. 당신들의 어떤 운영체제 근간을 바꿔주는 형태로 가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팔란티어의 모습인 것 같아요.
팔란티어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네. 이제 저희 둘 다 아이 네. 키운 입장으로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네. AI 시대에 네. 좀 고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딱 팔란티어가 하는 거를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은 앞으로 성공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어떤 산업이나 어떤 테마를 잘하라. 그 산업이 더 잘하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문가.
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아 내가 이 사람 잘하는데 AI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해준 사람은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산업에 대한 지식, 어떤 이 데이터에 대한 지식, IT 근간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그렇죠.
합쳐서 융복합적인 어떤 뭔가 사고가 돌아가야 네. 그런 인재들은 앞으로 이제 팔란티어에 입사하면서 네. 엄청나게 볼 수 있다.
딱 뒤에 AI 에이전트들을 쫙 데리고 여기 여기 하면 되겠네. 어. AI 들어가 쫙 해주는 거.
그렇죠.
돈 받고. 네.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온라인에서 데이터화가 되면서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 움직인 거래 관계들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죠.
분석할 수 있는 역량만 있으면 충분히 사업을 압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경험과 역량이 있는 사람만이 네. 할 수 있다라는 게 팔란티어가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팔란티어로 보는 커리어 교훈.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아, 밸류에이션 얘기하다가 이제 잠깐 멈췄는데
네네네네.
지금 이 회사가 PER이 600이 넘는단 말이죠.
PER은 순익 대비 주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가. 고평가 돼 있다는 거죠.
앞으로 뭐 매출 성장하는 거 감안해도 막 200이 넘어요.
참고로 S&P 500 퍼 평균이 지금 30인데 네. 30이라서 높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20이 돼야 되는데
너무 오버밸류다.
네. 근데 600이라니까
네.
600이 웬 말인가.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한 700조 정도 되니까 700조가 어떤 숫자인지도 살짝 생각해봤어요. 700조가 현재의 순이익으로 합당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 내지는 퍼로 성숙한 산업 같은 경우는 한 20배, 30배 정도 찍잖아요.
그렇죠.
고평가됐다고 치면 한 40배 정도
네.
찍으니까 아 그럼 이 회사가 700조가 합당하려면 대략 1년에 20조에서 30조 정도 영업이익을 벌면 되겠구나. 30조 정도 벌려면은 1년에 매출액이 한 100조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펄란티어 아까 매출액이 뭐 40억 불, 5조, 6조 정도 되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해야겠네? 아 근데 비교군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SAP가 작년에 50조 벌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오라클이 75조 벌었어요. 그럼 만약에 팔란티어가 오라클이나 셋보다 잘하면 100억, 100조는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무조건 팔란티어는 어떻게 보면 오라클이나 SAP는 구시대적인 수십 년 된 프로덕트이고
그렇죠.
물론 개선은 열심히 했지만
그렇죠.
팔란티어는 지금 2020년대 정말 신제품인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한다면 100조를 못 찍을까? 생각해보면 700조가 또 그렇게 또 부담되는 밸류에이션은
그렇네요.
아니네. 할만한데? 약간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재무제 입장에서 너무 밸류가 높아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뒷단에 있는 성숙한 SAP나 오라클 생각해보면 또 못 갈 숫자는 아닌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또 그 말은 달리 말해서 그 정도 매출까지 가야지 지금 주가가 설명이 된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네. 결국은 미국 안에서도 더 성장을 해야 되고 네. 탈 US를 해야 돼요. 지금도 물론
그쵸.
US 외에 매출 비중이 크긴 하지만
그쵸.
한국도 와야 되고 일본도 가 물론 한국 일본 지금도 가고 있지만
네.
현대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
글씨의 대기업들을 자기가 다 찍고 이제 점령을 한 상태에서 처음에는 거래 금액 작게 하고 거기서 의존도를 높인 다음에 점차 이제 거래 금액을 늘려나가는 게 그들의 사업 모델이니까 앞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US에서 얼마나 더 성장하느냐 플러스 US 외의 커머셜 매출액을 얼마나 확장성 있게 가져가느냐가 팔란티어의 분기 실적마다 봐야 되는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는 네. 투자하면서 이렇게 고평가돼 있는데 그래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많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좋아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 포트의 10% 미만
네.
이런 회사는 10% 미만만 그러니까 아까 테슬라랑 팔란티어를 합친다면 두 개를 합쳐서
맞아요.
내 포트폴리오 얘가 얼마 있냐 얘가 50%라면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얘가 두 개 합쳤더니 한 7%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저기 코인 아니고
그쵸.
나머지가
S&P
뭐 S&P랑 뭐 이런 안정적인 우량주를 갖고 있다면은 아 그러면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그쵸.
생각해요.
성장주로서 약간의 포트폴리오에 집어넣는 건 좋은데 네. 모르겠어요. 우리 둘의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저도 비슷하거든요. 아, 이런데 막 20-30% 비중 좀 많이 불안한데 네. 그렇지만 그래도 좀 약간 초과 성장률을 위해서 조금 얹어주는 건 네. 괜찮아. 약간 네. 이런 느낌.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4, 5등은 더 심해져요. 지금까지는 네. 너무 저희 고평가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수익이 나는 회사예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4, 5등은 수익이 안 나는 회사로 넘어갑니다.
상상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꿈의 영역으로. 네. 네. 꿈의 영역으로. 그래서 4등, 5등 다 양자 컴퓨터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컴퓨터. 그래서 특정 계산은 지금 컴퓨터보다 뭐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계산하는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고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아서 아직은 초기인. 저는 양자 컴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양자 컴을 개발하는 회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어요. 네. 대기업은 대표적으로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중소기업의 대표가 한국 사람들이 네,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많이 사는 네. 아이온키와 리게티예요. 네. 근데 여기서도 양자컴이 아직 얼마나 초기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둘이 양자컴을 만드는 방식도 완전 다르대요. 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아이온큐는 이온트랩이라는 방법을 네. 쓰고 리게티는 초전도라는 방식을 네. 쓰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직도 이 양자컴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 돼?
방법론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만들래. 얘는 이렇게 만들래. 이 네. 정도로 초기인 거죠.
네.
그런 초기의 기업을 한국 분들께서 올해 아이온큐는 45억 달러 매수했고
네.
리게티는 30억 달러.
네.
근데 수익률이 올해 연초 대비 아이온큐는 45%, 리게티는 150%. 리게티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총을 봤어요. 아이온큐가 200억 달러고 리게티가 140억 달러 대략.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분들이 이 두 회사의 시총의 20%를 올해 샀다는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이네요.
야, 진짜 이 둘의 이 45% 150% 주가 성장률은
네.
한국에서 그냥 멱살 잡고 그냥 쫙 끌어올린 것 같아요.
절대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서학개미들의 어떤 진짜 배기들만 모여서
그러니까.
자 가자 하고 영차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단위로 이제 거래 금액 만드니까
이런
거 나오죠.
야 시총의 네. 20%를 산 거는
네.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네.
사도 될까요?
네. 여기는 예측이 좀 어렵죠.
네, 그렇죠?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상반기 기준 매출액이 한 이제 2,800만 불로 작년에 비해 한 49%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네.
매출액 뭐 잘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러면 잘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해 보겠지만 사실은 이제 상용화된 매출이 아니라 약간은 뭐 일종의 컨설팅이자 테스트, 그러니까 대기업들 한번 들어와서 우리 연산 한번 돌려보세요. 약간 이런 연구실 단위의 매출이지 아직은 이제 양산 과정까지는 아주 먼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난번 발표해 보니까 네. 현대차랑 뭐 자율주행도 자기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홍보는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돌려보는 거죠. 한번 엔터키 한번 눌러보는데 뭐 1,000만 원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예.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양자컴 같은 에러가 많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는 또 몰라요. 야, 어떻게 보면 정말 초대기업 얼리어답터들한테 약간의 그냥 데이터 테스트 정도 받고 약간 돌려보는 형태의 매출액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아주 의미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재미있는 건 이 회사가 지금 이제 2025년 6개월 동안 2억 3,600만 불의 적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천억 가까운 돈의 영업 적자를 내고 있고 매출액은 뭐 해봤자 3,400억 정도 하는데
야 적자가 매출의 10배가 되네.
엄청나요. 거의 딱 10배 정도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고요. 이 적자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2배 넘게 134% 분기당으로 보면 2025년 2분기에 영업비용으로 쓴 돈이 작년에 쓴 돈에 비해 딱 3배가 됩니다.
올해?
네, 올해. 그러니까 돈을 물쓰듯이 쓰고 있어요.
물 들어왔다고 몰라.
그렇죠. 생각을 해봤죠. 아니 돈이 있어? 1년에 뭐 몇천억씩 쓸 정도로 돈이 있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덕분에?
한국 사람들 덕분에 2025년 3월에 이미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3억 7,300만 불 거의 이제 1년 거의 적자 규모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유상증자를 이미 했고요.
아 유상증자 했어요?
유상증자 이게 주가가 높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한국 이랑 다르게 약간 시장에서 전체 물량을 정해놓고 조금씩 푸는 유상증자 방식을 씁니다. 애터 마켓이라고 해서 마켓에서 이제 조금씩 풀어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3억 7,3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 이상 되는 돈을 이미 유상증자를 했고 또 그마저도 이제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 1년에 뭐 한 4, 5천억 쓸 거니까 7월에 10억 불, 10월에 20억 불 유상증자를 두 차례 더합니다.
계속했구나.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그쵸.
똑같은 지분이어도 그쵸.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다르니까 지금 물 들어왔을 때 일단 현금 막 조단위로 확보해놓자. 왜냐하면 우리 1년에 몇 천억씩 연구비로 써야 되니까 그만큼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인데 문제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말로는 뭐 저희 뭐 2028년에 상용화 될 겁니다라고 하는데 2018년 이제 한 2년 3년 남았는데 그게 될까 안 될까. 그래서 IONQ의 실적 보고 자료를 보면 보통은 대부분의 회사는 첫 페이지에 자기네들 성과 보여주고 네. 우리 매출이 얼마 나왔고 네. 영업이 얼마 나오는데 IONQ는 첫 페이지에 시장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것도 2040년에 우린 2040년에 이런 산업 이런 산업 네. 이런 산업 다 해서 보면 880빌리언의 시장 가치를 실현할 회사입니다.
그게 막 사례들 그림으로 넣어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뭐 자동차에서 뭐 10빌리언, 뭐 다른 테크에서 100빌리언, 로지스틱 50빌리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양자컴으로 할 수 있는 산업들을 싹싹싹싹 긁어모아서 880빌리언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주가는 21빌리언이니까 신에게는 15년간 40배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습니다. 그걸로 어필할 수 밖에 없는.
아, 저희가 예전 네.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네. 실적 발표 자료의 첫 장이 저는 많은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하고 싶은 얘기에 제일 중요한 게 거기
그렇죠. 박윤이 제일 먼저 우리 돈 이만큼 벌었어요. 네. 매출 얼마 성장, 그러니까. 순익 얼마 성장, 마진 얼마 성장. 근데 네. 거기서 딴 얘기라는 기업들이 있으면 네. 이건 일단은 다시 한번 봐야 돼. 근데 IONQ는 그 딴 얘기가 한 10장 되더라고요.
장황하죠. 장황.
발표 자료를 딴 얘기로 만드셨더라고요.
네. 손익계산서는 제일 끝에 가야 겨우 찾을 수 있어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맞아. 그래서 다른 데 또 클릭해야 나오고
맞아.
저도 손익계산서 찾기 힘들더라고. 보통 그래도 한 뒤에 한 후반부에 가면 대충 나오는데 왜 안 나옵니다.
아,
네. 양자컴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런 양자컴 같은 아직 네. 수익이 못 내고 물론 이게 잘 되면은 이거는 우리의 미래를 엄청나게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인 건 확실해요.
네, 맞아요.
만일에 이제 양자컴이 AI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뭐 아까 말한 뭐 신약 개발이며 암 치료며 그렇죠. 뭐 우주의 뭐 비밀을 밝혀내고 맞아요. 이런 것들 양자컴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투자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지만은 아직은 너무 얼리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없어질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네. 내가 스타트업 투자한다는 기분으로 정말 포트폴리오에 팔란지보다 더 조금
네, 네, 맞아요.
조금만 해가지고 맞아요. 이거는 없어질 수도 있어라는 기본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실 지금 단계는 거의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신뢰해서 투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 데이터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뭐 오류율을 몇 퍼센트 잡았고 질적 지표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좋긴 한데 아직 상용화되려면 멀었고 지금 이 회사가 얘기하는 것만 해도 2040년이거든요. 대부분의 회사가 15년 후를 얘기하는 경우는 진짜 그렇게 드물잖아요. 15년 후 우리가 회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치. 15년 후를 얘기하고 있는데 15년이나 돼야 지금의 반도체 시장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멀고 그 안에 손바꿈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IONQ가 됐든 리게티가 됐든
그렇죠.
구글이 다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방식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양자에 대해 정말 잘하는 사람도 모르는데 일반 투자자인 우리가 야 양자컴 무조건 트랩드 이온이야 무조건 초전도야
그치.
갈 수가 없어요.
그치.
만약에 정말 내가 양자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으면 ETF로 가야죠.
그렇죠.
예.
아 저도 이게 답이라고 봐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방식도 모르기 때문에 그 네. 말은 IONQ든 리게티든 하나는 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이런 컴퓨터가 여러 개의 방식이 다 윈하는 걸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네.
보통 이제 하나의 방식이 아 이걸로 가자. 그래서 뭐 PC 시대에도 우리 그 인텔 기반의 CPU가 잡은 거고 AI는 엔비디아 기반의 GPU가 잡은 거고 모바일 때는 그 AP들이 잡은 거고
그쵸.
마찬가지로 양자컴도 뭐가 하나 잡을 네. 것 같은데
그쵸.
그게 뭐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는 양자컴을 믿어도 여러 종목을 내가 다 사던가
맞아요.
아니면 그걸 모아놓은 ETF를 사든가
네. 아니면 기다렸다 나중에 싹이 나오면 사든가
그쵸.
지금 싹도 없어요. 지금 씨앗이거든요.
그렇죠.
씨앗인데 IONQ 같은 경우는 880빌리언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요. 15년 후에 근데 이 회사에 지금 21빌리언이란 말이에요. 주식 가치가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로 이 시장을 다 먹는다고 쳐도 15년 동안 이제 한 40배 정도 성장하는 건데 그럼 연평균 성장률이 한 30%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 불확실성한 기업한테 30%의 수익률은 사실은 수익과 리스크의 어떤 밸런스를 고려해봤을 때 그런 이상적인 배수는 아니고
그렇죠.
일단 좀 캄다운하고 분명히 내려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려오는 구간이 있고 또 옥석에 또 1, 2년 후에 또 가려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1, 2년 더 걸릴 것 같아요.
5년은
기다려요.
5년, 없어서. 10년 있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미시세계를 네,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정말로 소수만 그것도 네. 길게 네. 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저도 워낙 테크를 좋아해서 양자컴 전 네. 너무 좋아하는데 IONQ나 네. 리게티 같은 기업에 이렇게 한국에서 네. 올해 4등, 5등 정도를 투자 투자하는 거는 네.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저는 그래요. 양자컴에 투자하고 싶다면 아까 말한 대기업에 투자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가 방식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것도 많아요.
검색도
있고 예, 유튜브도 있고 네. 뭐 많이 있어. 네. 그리고 안에서의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글 검색에서 나오는 광고비에 빵빵한 비용을 그쵸. 받는
그 수천억 원 투자해도 그렇게 생채기가 안 나는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대출도 낫지 않을까. 게다가 네. 지난주 엔비디아가 우리도 양자컴 솔루션이 있어요 라고 발표를 했어요. 양자컴이라는 기본적으로 너무 불안해 얘가.
그렇죠. 다 네. 불안해. 네.
그래서 막 오류가 많이 나. 그래서 양자 컴퓨터와 엔비디아 GPU를 연결하는 기술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거 이름이 MBQ 링크야. 엔비디아 뭐 퀀텀 링크겠죠. 네. 양자컴의 불안함을 우리 GPU가 AI로 잡아줄게. 이거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아이온큐건 리게티든 구글이건 IBM이든 야 우리랑 일하면 돼.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엔비디아는 비전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젠슨이랑 머리에서 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니까 시총 1등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인프라 내가 깔아줄게. 돈 벌어. 골드러시가 일어나도 리바이스가 돈 버는 것처럼.
그쵸. 맞아요. 청바지를 입고
그렇죠. 딱 그냥 깔아줄게. 나는 그냥 리바이스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보면은 너희 자율주행에 우리랑 하자. 현대차랑 한 거. 공장 만들어야 돼? 우리랑 하자. 이번에 삼성이랑 한 거. 양자컴에? 우리랑 하면 돼. 로봇에? 우리랑 하면 돼.
그러니까요.
대단한 회사라고 봐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마치기 전에 그 다음 순위를 한번 볼게요. 네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서클 인터넷, 애플, 알파벳, 브로드컴, 비트마인, 이더리움 사는 기업.
네 맞아요 비트마인. 맞아요. 네.
유나이티드 헬스, 메타, 캠퍼스 AI. 여기는 이제 의학을 AI로 접목해서 연구하는 회사. 비트코인 사는 스트래테지. 네. AMD,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코인베이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량주들이 좀 등장하긴 하지만 역시 뭐 비트마인이나 캠퍼스 AI나 많은 분들은 거기 뭐 하는 회사야? 그쵸. 라고 할 정도로 역시 야수의 심장을 맞아요. 가져야만 살 수 있는 기업들도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이 중에서 회계사님이 아 여기 나 좀 눈에 띈다 그런 데 있어요?
요즘 눈에 띄는 회사는 저는 코인베이스.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되게 뭐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렇지만 코인베이스는 일단 거래소잖아요. 물론 전 세계 1위 거래소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비호를 받는 거래소로서 요즘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고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세 등락에 따라 거래 수수료 등락이 너무 커가지고 매출액의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떤 달러 패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그쵸. 그거에 가장 큰 이제 수혜를 받는 회사가 서클인데 미국에서 거래된 서클 이자 수익 수수료의 100%를 코인베이스가 가져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서클 입장에서는 나는 발행사고 거래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클 수익에 미국에서 소화되는 거의 100%는 코인베이스가 가져가고 그 외에 글로벌에서 가져가는 건 5대5로 쪼갭니다. 코인베이스는 앉아서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에요.
야, 네. 스테이블코인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어차피 미국 거래량이 제일 많을 거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이제 스테이블코인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고요.
네. 코인베이스는 저기 밸류에이션 PR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보면 30배 정도 나옵니다.
와, 훌륭하네. 30이면 S&P 500 평균이니까.
그렇죠. 평균 정도 찍고 있고 3분기에도 실적이 또 괜찮게 나와서 주가가 또 한 10%씩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이 개인 고객의 거래 수수료는 어차피 뻔하다. 코인하는 사람 뻔하고 그거는 뭐 시세에 따라 등락하는 거니까 여기 주가를 만지는 거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스테이블 코인 수익이 어떻게 보면 전체 매출액의 지금 한 6분의 1, 5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아, 꽤 되네요.
꽤 쌓였어요. 벌써 분기당 매출액이 3억 5천만 불 정도 되니까 4, 5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매출액으로만 작년에는 2억 5천만 불 지금은 분기별 3억 5천만 불 찍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양성화가 더 되면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 없이 안정적으로 깔리는 매출액으로 갈 거고 또 이제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기관 매출액이 또 많이 늘었어요. 그동안 사실 기관이 코인을 보유하고 싶어도 약간 이제 꺼림직하기도 하고 뭐 정부가 싫어하기도 하고 했는데 좀 규제를 잘 지키는 코인베이스라는 양성화된 거래소가 있으니까 기관들이 이제 코인베이스에다 돈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관 매출액이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122% 늘었거든요. 아직 매출액 비중 크진 않지만 착착착착 쌓였어요. 그러니까 개인 거래 수수료의 변동성을 기관 매출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여기는 구독 모델도 있어요. 구독 모델로 깔아가면서 이 정도 안정적인 수익 플러스 미국이 계속 비호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네. 달러 패권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져간다. 여기는 앞으로 조금 더 롱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딱 코인베이스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절대 아닙니다.
주식을 살려면은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거 내가 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5분 이상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회계사님이 얘기한 정도로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주식을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컴 20년 후에 여기 아이온큐가 다 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결과가 어느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적을 보고 아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 사는 게 저는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중에서 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구글
저는 구글이에요.
뭐 구글 제가 좋죠. 예, 예, 제가 믿고 사는
예, 많이 들고 있는 이유도 있긴 예. 하지만은 네. 우리가 분산 얘기했잖아요. 네. 구글 봐요. 검색 있죠. 광고 있죠. 유튜브 있죠. 안드로이드 있지.
그러니까.
AI 모델 있죠. AI 애플리케이션들 있죠. 데이터 센터 있죠.
맞아요.
데이터 센터 돌리는 자체 NPU 칩셋 있죠. 양자컴 있죠. 자율주행 있죠. IT의 미래를 얘기할 때 나오는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회사야. 물론 이제 그중에서 전통적인 유튜브나 검색을 제외하고는 1등은 아니에요. 구글이. 그렇죠? 근데 다들 이 3등 정도는 다 하고 있어.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이렇게 분산된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을 사는 게 뭐 제가 좋아하는 투자이긴 네. 해요.
맞아요. 현금 창출 능력도 너무 좋고
그쵸.
기술력도 너무 좋고
그쵸.
뭐 그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까
네.
저도 이제 그 구글 좋아하고 MS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MS도 비슷한 것 같아?
네.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은 결국은 디지털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디지털화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먹고 쓰고 뭐 보고 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옛날에는 아날로그로 돌아갔는데 점점 우리 삶의 모든 지표들이 데이터로 정리가 된다는 건데 데이터의 특징이 가로로 열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클라우드가 앞으로도 지금 성장 초입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게 아, 데이터의 양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그쵸? 늘어날 건데 네. 그럼 아마존 MS, 구글 에이. 여기 셋 다 지금 1, 2, 3등이니까 에이. 여기는 그냥 믿고 깔고 갈
그쵸.
거고 에이. 지금도 연평균 20%대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번에 MS는 데이터센터 매출 40% 성장
그러니까요
엄청나죠
뭐, 어째 두 자릿수 매우 높은 성장으로 계속 갈 거니까 그 세 개의 회사는 일단 깔고 가고
맞아요.
구글은 또 엣지를 더할 수 있는 아이템도 에이. 있으니까 에이. 구글 진짜 좋은 회사인 에이. 건 맞죠
자, 투자는 현명하게
현명하게, 네,
현명하게. 네.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 오늘 우리 회장님이랑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 탑 5 주식 이게 과연 맞을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깊은 얘기 해봤습니다
네.
투자는 여러분들 판단이지만은 아,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네.
소감 한 말씀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주식 얘기로 이렇게 막 재미있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자리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미키게님 워낙에 이제 이 다양한 회사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워낙 또 잘 받아주셔가지고 재미있게 들으셔서
아유.
저도 정말로 즐겁게 방송했던 것 같고 네.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좋았다고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 돼요 회사님 제가 또 모실 수 있어요 우리 회사님 다시
네.
한번 감사드리고
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